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첫 탄도미사일 방어 합동훈련이 하와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세 나라 간 협력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퍼시픽 드래곤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순항미사일 구축함 존폴 존스호와 슈퍼, 그리고 카우이 섬에 있는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 등이 동원됩니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참여하며 한국과 일본은 이번 훈련 기간 중 정보를 직접 교환하지는 않고 대신 미국이 중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다음 달 역시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 해군 합동연습 림팩에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참가합니다. 한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에게 한국군이 림팩 훈련에 보낸 3대의 군함들 가운데는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날 준비한 결의안 초안에서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가 유럽 정상들에게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를 공식 통보하면 탈퇴 절차가 착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오늘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이번 국민투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영국의 미래에 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캐머런 총리는 오는 10월까지는 이른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유럽연합 탈퇴 절차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에 대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성명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과 편지에서 숨진 러시아 조종사 유가족에게 조의와 깊은 애도를 다시 한번 표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측 대변인은 사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수호이 24 전투기는 지난해 11월 시리아 반군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을 벌이던 중 터키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터키군에 격추돼 조종사 2명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은 오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도전할 것이라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이 어제 함부르크 연설에서 이같이 밝힘에 따라 독일은 오는 2018년 중반에 실시될 선거를 앞두고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나설 전망입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연설에서 유엔과 안보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국제 구속 조치들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구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았었으며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개혁 문제와 상임이사국에 자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주에 최근 공습을 가해 무장조직 탈레반에 붙잡혀 있던 인질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VOA에 지난 26일 이뤄진 미군의 공습으로 인질 외에도 탈레반 전사 일부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인질들은 아프간 정부군 출신자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신들은 쿤두즈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VOA에 당국도 민간인 사망 의혹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미국 시장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유명 팝가수 레이디 가가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동정심 등 인류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8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0일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ICBM탄의 재진입 기술을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족 대회합을 열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비핵화가 먼저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태의연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우간다가 북한과 군인과 경찰에 대한 훈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 교관들이 연말까지 우간다에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재진입 시험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2일 북한의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대기권 진입 속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준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ICBM 재진입 시험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의 설명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진입할 때의 속도가 ICBM탄이 재진입할 때의 속도인 마하 24 수준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아직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BM탄의 재진입 기술을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현재 다양한 첩보를 통해 무수단 미사일의 재진입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미 국방부가 무수단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사실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시험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데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22일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 화성 12 우주 공간을 거쳐 대기권에 재진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7일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 솟아올랐다가 되돌아와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을 지켜봤다고만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화성 10 미사일의 시험 발사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북한만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북한만이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화성 10 미사일의 성공 여부에 대한 공식 평가를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충근 연구위원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의 보호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00km 날아가서 떨어졌다는 건 탄두가 날아가서 떨어진 거니까 우주에 올라갔다 다시 떨어진 거죠.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탄두를 보호하는 상태에서 떨어졌으면 그건 성공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떨어졌는데 재진입을 했는데 재진입을 성공적으로 시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한편 북한은 지난 23일 무수단 탄도미사일 화성 10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대기권 재돌입 구간에서의 전투부 열견딤 특성과 비행 안정성도 검증됐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발표가 그들의 주장일 뿐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남북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족 대회합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을 한국 정부가 일축했습니다. 비핵화가 먼저고 북한의 거듭된 대화 공세는 한국 내 분열을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광복절의 즈음에 남북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족 대회합을 열자고 한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통일부는 28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례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앞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거듭된 북한의 대화 공세를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추기려고 과거부터 되풀이해온 전형적인 통일 전선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27일 북, 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명의의 공개 편지에서 광복 71주년 기념일인 오는 8월 15일을 전후로 민족 대회합을 개최하자며 다음 달 중으로 이를 위한 실무 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공개 편지는 한국 측의 황교안 국무총리와 청와대 실장들,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 국회의장단, 여야 정당 관계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에게 보내졌습니다. 북한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전직 통일부 장관 등 100여 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도 정부와 정당, 단체 연석회의 호소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 없는 구태의연한 선전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한국 정부의 거듭된 거부에도 대화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린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은 지난 7.4당 대회에서 통일 방안 또 그리고 남북관 개선 이것이 이 결과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조치로서 민족 대협이라는 것도 들고 나왔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남남 갈등을 야기시켜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이끌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 공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전방위적인 대화 공세를 펴고 있지만 궁극적인 표적은 미국이라며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거듭되면서 미국 내 일부에서 현 상태 동결을 전제로 한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점을 파고들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자신들의 의도대로 미국이 협상에 응할 경우 한국 정부도 남북 대화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설명입니다.
7차 당대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핵은 유지하면서 전방위적인 협상을 통해서 실리를 확보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이런 대화 공세가 장기간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화 공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만 악화될 경우 북한으로선 추가 핵실험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회원국들이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8개 나라의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대부분 철저한 이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서유럽의 작은 나라 모나코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모나코는 지난달 12일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장관령 188호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기관을 자국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경 통제 등 비자 관련 업무와 법 집행, 금융 부문에서도 안보리 결의에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들은 대부분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5를 자국법에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27일 현재 유엔은 모나코 외에 터키와 산마리노, 우크라이나, 이집트, 라오스, 캐나다, 호주 등 8개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 중 3쪽 분량의 가장 긴 보고서를 낸 터키는 22705가 채택된 지 60일 안에 외교부를 포함해 관련 정부기관에 이행 관련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운과 항공, 수출 통제, 외교관의 불법 활동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를 통해 안보리 결의 내용을 모든 정부기관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과 공유했다면서 이후 안보리 결의가 담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장관 내각령 초안을 마련해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도 22705 채택 이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서를 모든 정부기관에 전파하는 한편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의 이름과 사치품 목록도 작성해 내려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록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상호 방문도 하고 있지만 라오스는 단호하게 이 같은 활동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기존의 법 조항을 통해 대북 결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이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추가 제재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대북 결의 22705를 채택하면서 193개 유엔 회원국에 90일 이내인 6월 2일 이전까지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미국과 한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30여 개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우간다가 북한과 이 군인과 경찰에 대한 훈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는 이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연말까지 북한 교관들이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군사훈련 교관들이 올 말까지 우간다에서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명경철 우간다 주재 북한 대사가 밝혔습니다. 우간다의 데일리 모니터 신문에 따르면 명대사는 지난 24일 수도 캄팔라의 북한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우간다 상호 합의하에 우간다에 머물렀지만 이제 휴지기를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명대사는 우간다와 북한이 군사, 경찰 협력을 6개월에 한 번씩 갱신해왔다며 만일 우간다 정부가 계속하길 원한다면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대사는 올해 초부터 이미 일부 인원이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데일리 모니터 신문은 우간다 군경을 훈련시키는 임무는 앞으로 북한의 숙적인 한국이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우간다는 지난 5월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안보, 군사협력 중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요웰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캄팔라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우간다는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에서 협력 중단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2705 9항을 통해 군사, 준군사 조직, 경찰 훈련을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훈련관, 자문관 초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와 한국의 정상은 국방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군사교육,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가 1963년 수교한 이래 국방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간다의 군 정보 책임자가 16일 한국을 방문했고 6월 말에는 우간다의 방위 사업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VOA 기자와 만나 아프리카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피하고 싶으면 우간다가 지난 5월 취한 행동처럼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돌고 있는 달러나 위화나 같은 외화가 북한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 역시 이를 활용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즉 달러화 현상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위축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 활동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에서 통용되는 달러와 위안화 등 외화는 안정적인 통화 가치가 보장되는 만큼 경제적 거래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28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의 금융실태와 과제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외화가 부분적이지만 돈이 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제 발달하면서 민간의 외화가 축적이 되고 이것이 내수를 뒷받침하게 되면서 이제는 생산활동을 위한 자본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양 교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김정은 체제 들어 활기를 띠고 있는 아파트 신축을 꼽으며 북한의 외화들이 금고에서 금융으로의 전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어 북한 당국이 이 같은 달러화 현상을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재정 능력이 약해진 북한 당국이 외화 흡수를 주요한 재정 확충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외화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외화로 거래되는 시장을 스스로 창출해 외화를 흡수하려 한다는 지적인데 양 교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휴대전화 시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패스트푸드라든지 레스토랑 수영장 같은 각종 레저 시설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통 불량층들도 합니다만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이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즉 일종의 중간층들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냐? 그건 당연히 국내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는 겁니다. 즉 북한이 한편으로는 재정을 확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화를 당국의 손에 흐트러졌던 부분들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과정이라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양 교수는 아울러 주로 밀무역과 대외무역 종사자들의 외화 반입, 해외 파견 노동자와 해외 주재원, 그리고 중국 거주 친척이나 한국 거주 탈북자들의 송금 등으로 북한 내부의 외화가 축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국으로부터 자금 수요를 숨기려는 집단이 있어 북한 내 사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 사금융시장의 중심엔 북한 관료사회에서 각종 부패 구조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권력형 돈주와 시장화 과정에서 성장한 도매 상인이나 자영업자 출신의 자생형 돈주가 있다면서 현재 이 자생형 돈주들은 화폐개혁 이후 살아난 이들로 권력층과의 공생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금융 시장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느껴지는 건 이 자생형 돈주들이 권력형 돈주나 아니면 권력가들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 사금융 시장에선 돈 장사꾼이라 불리는 환전상이 돈이 필요한 상인과 돈을 빌려주는 돈주 중간에서 모든 돈 거래를 대신해주고 있다면서 이 같은 체계는 중국식 관시 네트워크를 모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문성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장은 지난 2010년 이후 나타난 북한의 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도소매나 유통의 일부 서비스업에 국한됐다면 최근엔 국가와 합작한 건설, 소비재 생산 등으로 확산되는 등 질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실장은 이 같은 북한 시장화의 질적 변화와 비공식 사금융 확산, 달러화 현상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단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이뤄진 동독 지역의 재건과 개발을 위한 신속한 금융 조치로 통일 초기의 후유증을 극복했다면서 한국도 북한의 경제 변화상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통일 이후의 충격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 북한의 8개 도 가운데 양강도 어린이의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골 지역 아이들의 영양 상태는 도시보다 더 열악했는데요. 세계식량계획 WFP의 조사 내용 김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이 기구의 지원을 받는 양강도 내 타가소 어린이 3명 중 1명이 발육부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27일 발표한 북한 지원 사업 보고서에서 양강도 지역 타가소 어린이 32%가 영양실조 탓에 발육부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 내 최고 비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강도에 이어 함경남도 27.1%, 평안북도 26.3%, 황해북도 25.7%, 함경북도 25.5%, 강원도 24.4%, 황해남도 22.4% 순이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 8개도 85개 시군에서 이기구의 지원을 받는 6개월 이상 5살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양상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강도는 식량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아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역별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강도 지역의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은 북한 전국 평균 25.4%에 비해 7%포인트나 높은 반면 평안남도는 19.8%로 평균보다 6%포인트 낮았습니다. 양강도와 평안남도의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 격차가 12% 이상 나는 겁니다. 어린이 저체중 비율도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강도 지역이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평안남도 지역이 7.5%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들 지역 간 격차가 5%포인트가량 나는 겁니다. 북한 전국 어린이 저체중 비율은 10.2%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는 북한 전국 타가서 어린이 25.4%가 발육부진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생후 3살까지 영양실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생후 천일 동안 영양실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번 조사에서 6개월에서 2살 미만 가정에서 질과 양면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도 국제 기준의 70에서 85% 수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골 지역 주민들의 영양 상태가 개인 밭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다음 달부터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개도 60개 시군에서 새 영양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 북한은 6.25 한국전쟁은 미국이 남한을 사주에 일으킨 북침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소련의 비밀 문서가 대거 공개되면서 이 전세계 학계는 6.25를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후원한 전쟁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죠.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은 6.25를 미제의 사주를 받은 남조선 괴뢰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미국의 지시에 따라 남한의 이승만 정권이 북한을 침략해 전쟁이 시작됐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정권의 이런 주장은 북한의 초중고 교과서는 물론 모든 매체에 반영돼 있습니다. 북한이 제작한 6.25 기록영화입니다.
미제가 조선 전쟁을 일으킨 1950년 6월 25일
북한 당국은 6.25 북침 주장의 근거로 몇 가지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발간된 전쟁 대답 없는 질문이란 제목의 책을 인용해 당시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북조선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은 유엔을 통해 도와주겠다고 시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 전문가로 지난 1981년 한국전쟁의 기원이란 책을 펴냈던 미국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남한이 북한을 먼저 공격했다는 북침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남한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북한을 침공했다는 북침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커밍스 교수는 오히려 진실은 그 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대북 도발을 하지 말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The Americans had clearly told Syngman Rhee that if he provoked an invasion or if he
6.25 전쟁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세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우선 소련과 중공의 팽창주의 정책에 따라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는 전통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설로 남한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북한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정주의 이론으로 6.25 전쟁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한민족 내부의 좌우 갈등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북침이냐 남침이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1990년대 러시아의 비밀문서가 대거 공개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론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특히 1994년 6월 당시 러시아의 보리스 엘친 대통령이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에게 옛소련의 외교문서들을 넘겨주면서 6.25의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에게 6.25 전쟁에 관한 모든 문서, 즉 스탈린과 김일성의 어떤 비약, 또 스탈린이 그 모태동에 대한 설득, 중공군의 참전, 이런 모든 그 역사적 자료들을 김영삼 정권에 넘겨줌으로써 그 문서를 통해서 이것은 완전히 계획되고 그 철저하게 준비된 남침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확인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가 넘겨준 300여 종의 문서에는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소련 외무부와 북한 외무성 간에 오간 외교 전문 등 6.25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극비 자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일성은 1949년 3월 5일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나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탈린은 당시만 해도 남침을 허용하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50년 2월 9일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스탈린이 50년 5월 14일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보낸 외교 전문에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인들의 제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어 김일성은 슈티코프 당시 평양주재 소련 대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소련이 지원한 무기와 장비가 모두 북한에 도착했다며 6월까지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6.25 개전 당시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38선을 넘어 남한으로 진격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련은 전쟁이 발발한 뒤에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51년 3월에는 북한의 2개 항공사단과 트럭 6천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렇듯 소련의 비밀문서가 대거 공개되면서 전세계 학계에서는 6.25는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후원한 전쟁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윌슨 센터의 로버트 해서웨이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김일성 sent North Korean troops across the DMZ and was therefore
북한 전문가들은 공개된 공산권 문서 외에도 6.25가 남침이라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서울이 북한 인민군에 점령된 것은 6.25가 남침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만약에 남한이 먼저 침략했다, 그러면 뭐 북한의 평양을 점령했겠습니다만은 남한은 그 당시 말로는 뭐 북진 전쟁을 그 좀 말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고 북한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3일 만에 서울까지 점령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왔고
6.25 당시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이른바 항미 원조의 명분 아래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의 입장도 조금씩 바뀌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북침 남침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미군이 압록강 등 북중 적경 지역까지 밀고 올라와 중국이 참전하게 됐다고만 설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2014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조선이 소련의 지지와 소련으로부터 강요된 중국의 무기날에 군사행동을 개시했다고 기술해 북한의 남침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0년 6월에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신문인 귀지셴취타워도 북한의 남침 사실을 기사화했다가 바로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지난주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진행됩니다. 미 군무원에 의한 일본 여성 살해 사건 이후에 내려졌던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금주령이 해제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에 대해서 커다란 실패가 될 수 있다고 리우 주지사가 직접 경고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또 미 연방대법원이 논란 많은 텍사스주의 낙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영국의 브렉시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 당시부터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갈렸고요. 또 뭐 결과도 불과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탈퇴가 결정이 났는데 그런 만큼 투표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영국에서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탈퇴 결정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EU 잔류 쪽에 많은 표를 던졌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후회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regret, 그리고 브렉시트를 합친 regrexit라는 말이 또 유행하는가 싶더니
예.
급기야 국민투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영국 정부가 EU 탈퇴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는 오늘 영국이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주요 기사로 뽑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
먼저 EU 탈퇴의 절차 등을 다루고 있는 실무 규정인 리스본 조약 50조를 영국 정부가 발동하지 않아서 탈퇴 협상을 아예 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같이 EU 잔류 의견이 높았던 영국 내 지방의회가 이 국민투표 결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영국이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면서 각 정당의 공약에 국민투표 결과를 포함시켜 선거를 통해서 재심판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방법으로는 영국 사회 일각에서 끊이지 않는 요구를 수용해서 재투표를 실시하는 건데요.
네.
이 영국과 서방 주요 매체들이 이렇게 브렉시트 현실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그만큼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론이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얼마나 이제 현실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단 영국의 탈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시작됐죠.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진행됩니다.
예.
오늘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참석을 했지만 내일은 영국 총리 없이 나머지 EU 회원국 정상들이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요.
예.
첫날 회의 결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내 상황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보고했고요. 나머지 EU 국가들 내에 이 미묘한 입장 차이로 영국의 탈퇴 절차와 관련한 실무 협상은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예.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영국을 뺀 나머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입장이 엇갈립니다.
네.
이 정치, 경제, 외교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말고 영국과 밀접하게 대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온건파가 있는 반면에
네.
같은 이유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또 맞서고 있어서요.
네.
내일까지 과연 이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와 독일이 온건파 회원국들을 이끌고 있고요.
네.
이 강경파 국가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까지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서 영국의 탈퇴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게 된다면 지금의 혼란이 좀 잦아들까요? 글쎄요.
네, 회의적인데요. 예.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영국 없는 유럽연합의 구체적인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9월에 이 정상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결의할 것이란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이번 EU 정상회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관계없이 영내 이민 경제의 외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됐던 회의였거든요.
네.
또 영국의 보수당도 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후임의 선출을 9월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보수당 측은 신임 총리가 EU 탈퇴 실무 협상 과정을 이끌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 당분간은 이 유럽의 앞날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 최소한 9월까지는 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은 언론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뭐 이혼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던데
네.
사실 이혼할 때도 굉장히 재판 절차가 복잡하고
네.
자주 만나고 그러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더욱더 뭐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급하게 일정을 바꿔서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브뤼셀 또 영국 런던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네.
이 브뤼셀에서 는 유럽 연합이 영국의 탈퇴 과정을 가능한 한 매끄럽게 진행할 것을 호소했는데요.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영국을 상대로 보복적인 조처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캐리 장관은 미국은 영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 관계는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종전과 다름없다고 강조했고요. 이 브렉시트 파장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장병들에게 내려졌던 금주령이 해제됐군요.
네, 네. 이 얼마 전에 오키나와 미군기지 소속 군무원이 20세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뒤에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 미일 양국 간의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발효됐던 현지 미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주령과 영외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어제자로 풀렸습니다.
예.
기지 사령관 명의로 지난달 27일에 시작된 1개월 동안의 이 영외 활동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서
네.
지역사회에서 미군 기지 관계자들과 이 현지 주민들의 관계가 과연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키나와 현은 이번 미군 장병들의 영해 활동 제한 조치 해제에 맞춰서 성명을 냈는데요. 이 오키나와 주둔 미군 최고 책임자인 로런스 니콜슨 미 해병대 제3 원정군 사령관에게 미군과 군무원의 기강 확립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예. 자, 앞서 이제 한 달 동안 그 있었던 영해 활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있는 미군 장병들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해병대 장병들과 육군 공수부대원들을 비롯한 현지 주둔 미군 병력은 이 기지 밖에서 술을 마실 경우 이번 조치 해제 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술집에서 자정 전에 나와야만 하고요.
네.
또 오전 1시 이후에는 영외 출입이 여전히 금지되는 그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미군이 현지를 떠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오키나와에서 굉장히 좀 많이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집회에 수만 명이 몰리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지난 19일에 열린 오키나와 현민대회에 이 지역 주민과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등 무려 6만 5천여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미일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의 전면 개정, 또 후텐마 미군기지 폐쇄,
예.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 해병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내놓기도 했죠.
네. 그렇다면 이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일본의 이 집권 세력인 자민공명 양당이 미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소파의 경우에는 개정 방침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 소파의 적용과 실행 과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 해병대 병력의 철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또 이런 올림픽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전히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군요.
네,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어로 Welcome to Hell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얘기가 크게 적힌 현수막이 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국제공항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네.
아, 이런 현수막을 들고 군중이 시위를 벌이는 사진이 오늘 인터넷 사회 관계망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네.
시위대는 다름이 아니라 이 바로 브라질의 경찰관들입니다.
예.
이들은 오랫동안 이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사진 찍힐 당시 시위 현장에 모인 경찰관만 3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주요 외신 특파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경찰관들은 또 누가 리우에 오더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이 공항 이용객들을 상대로 해서
예.
여론 몰이를 진행했습니다.
글쎄요. 참 묻지 못할 그런 상황이 지금 브라질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경찰이라고 하면 뭐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있으면 전면에 서서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네, 최근 브라질 사회 전반이 장기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사태까지 겹쳐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따른 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심각한 재정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예.
이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비롯한 이 치안 안전 인력의 임금이 장기간 체불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
이런 재정난 때문에 이번 리우 올림픽이 커다란 실패가 될 수 있다고 리우 주지사 대행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리우 주지사 대행이 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28일 오늘이죠. 이 CNN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이 전한 데 따르면 프란시스코 도르넬리오스 리우 주지사 대행은 올림픽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안전과 교통 등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연방 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올림픽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누군가는 실상을 알려야 한다. 또 누군가가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올림픽은 커다란 실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브라질 안에서도 올림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뭐 브라질 밖에서도 과연 이번 올림픽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지카 바이러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이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그런 소두증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브라질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또 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세계 보건 기구는 이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것이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전문가들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브라질 대법원과 의회가 또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이 자리를 비우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네.
이 국제사회 일각에서 올림픽 개최지 변경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브라질 정부는 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뉴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 이 낙태 문제 항상 뜨거운 쟁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최근 새로 이 낙태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이 어제 대법관 5대 3의 결정으로 텍사스주 낙태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텍사스주의 낙태법은 낙태 시설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네.
이런 규제가 의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지나친 부담을 줘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위헌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조치라고
예.
밝혔습니다.
텍사스주의 낙태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 법은 지난 2013년에 제정됐는데요. 골자는 임신 20주 이후가 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 또 의사가 갖춰야 할 자격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서 수술실을 갖춘 외과 병원에서만 낙태를 할 수 있게 했고요.
네.
또 위급한 경우 자신의 환자를 근처의 이 다른 큰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의사만이 수술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이 큰 논란을 불러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점에서 그랬습니까?
네, 이 텍사스주 대부분의 낙태 시술소가 이런 기준에 달하지 못해서 강제로 폐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2012년에 이 40여 곳에 달하던 텍사스주의 낙태 시설이 새 낙태법이 제정된 후에 절반이 문을 닫았고요.
네.
만약에 이번에 대법원이 이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면 이 텍사스주의 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진료소가 9곳만 남게 될 그런 처지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낙태 문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판결이다 이런 평가를 언론들에서 하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그 로우 대 웨이드라는 유명한 그 낙태 관련 판결이 나왔었죠.
네.
아, 그런데 이번 판결이 또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이 보수 성향의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대법관이 8명만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그러면서 대법관 성향이 진보와 보수로 반반씩 갈리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만약에 연방 대법원 결정이 동수로 나오면 하급심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 하급 법원에서는 이미 텍사스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동수로만 나와도 이 텍사스주의 낙태 규제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였죠.
네.
아, 그런데 이 보수지만 가끔 이 진보편에 서기도 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번에 진보편에 서면서 텍사스 주법이 위헌 결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결정에 앞으로 미국 사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텍사스 주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미국 내 여러 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뭐 토론회나 이런 데에서 항상 그 낙태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지곤 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 오는 것이 있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내일 평안남도는 구름이 많고 흐릴 것으로 보이고요. 양덕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기온 29도, 남포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7도입니다. 평안북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중강 강계 희천에 역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중강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 오후 구름 많습니다. 함경남도는 흐린 가운데 장진 해산 풍산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삼지연 역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첫 탄도미사일 방어 합동훈련이 하와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세 나라 간 협력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퍼시픽 드래곤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순항미사일 구축함 존폴 존스호와 슈포, 그리고 카우이 섬에 있는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 등이 동원됩니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참여하며 한국과 일본은 이번 훈련 기간 중 정보를 직접 교환하지는 않고 대신 미국이 중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다음 달 역시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 해군 합동연습 림팩에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참가합니다. 한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에게 한국군이 림팩 훈련에 파견한 3대의 군함들 가운데는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 과잉 흥분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인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같은 이유로 유럽의 핵심 가치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들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유럽의 국가주의 정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영국은 노르웨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현안들에 있어 유럽연합과 보조를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에 대해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성명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과 편지에서 숨진 러시아 조종사 유가족에게 조의와 깊은 애도를 다시 한번 표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측 대변인은 사과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푸틴 대통령에게 편지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은 오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도전할 것이라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이 어제 함부르크 연설에서 이같이 밝힘에 따라 독일은 오는 2018년 중반 실시될 선거를 앞두고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나설 전망입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국제 구속 조치들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구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았었으며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개혁 문제와 상임이사국에 자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 주에 최근 공습을 가해 무장조직 탈레반에 붙잡혀 있던 인질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VOA에 지난 26일 이뤄진 미군의 공습으로 인질 외에도 탈레반 전사 일부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인질들은 아프간 정부군 출신자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신들은 쿤두즈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VOA에 당국도 민간인 사망 의혹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미국 시장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유명 팝가수 레이디 가가와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눈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동정심 등 인류애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달라이라마가 해외에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활동하는 목적은 오직 티베트 독립에 관한 주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